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저희들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그 흰옷으로 덮어주시면 아무리 부족한 저희들 죄인일지라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저희가 참으로 당신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당신의 빛을 받아서 정말 그 의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환하게 빛나는 그러한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해와 달과 별 같은 그 빛이 저희들 마음속에 또 세포 하나하나 속에 이 시간도 비추어 주셔서 주님 다시 활발하게 생동하는 저희들 유전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이 시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녁에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려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왜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잃어버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 모두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랑의 대상으로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를 하셔야만 사랑을 어떻게 해요?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뭐예요? 대상물로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우리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많아질수록 더 사랑을 많이 어떻게 해요?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어떻게 해요? 은혜가 더 차고 넘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악하면 어때요? 하나님 미워하고 꼭 우리식으로. 그건 우리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식입니까? 죄인식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식은 죄가 더 많으면 더 많이 어때요? 사랑을 주실 필요를 느끼십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랑을 많이 주시는 쪽이 그에게는, 그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슨 너무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시는 일이 뭐예요?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니게 그 원숭이 그림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오늘 한번 잠깐 더 봅시다. 아주 재밌는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보세요. 이 원숭이를 좀 무섭게 했더니 여기 있죠. 여기 저 이거부터 먼저 봅시다. 이게 뭐예요 지금? 예, 장난감 곰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넣어가지고 곰이 어떻게 해요? 타타타타타타타 드럼 치고 가는 그 곰 있죠? 저 그걸 갖다 놓으면 원숭이, 아이고, 겁나. 무서운 눈으로 하고 누구한테 달려가요? 이 장난감 엄마한테 달려갑니다. 아시겠어요? 하여튼 무서운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가요? 엄마한테 갑니다. 저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무서워집니다. 그렇죠?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 아버지한테 가야 돼. 하나님한테. 우린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해요?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관계를 맺으시지 말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은 인간적인, 죄인적인, 소위 도덕적인 관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 발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내 발을, 더러워진 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뭐 해달라고? 씻어달라고 내미는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착한 일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폼 내고 폼 잡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쁜 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더러워진 발을 숨기고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갑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자, 여기 그림을 다시 봅시다.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 원숭이, 이 곰이 오면은 이 원숭이가 어떻게 해요? 금방 달려가서 엄마한테 갑니다. 그 엄마도 아닌 엄마지만은 하여튼 엄마는 아니지만은 이거, 이 인형은 엄마의 뭐를 가지고 있어요? 뉴 스타트적으로. 엄마의 뜻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엄마는 아니라도 이것이 엄마라고 하는 뜻의 그 의미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의미에 반응한다. 그랬잖아요. 그 지금 이 의미를, 그 의미를 찾아가는 거지. 사실 이게 엄마는 아니거든요. 그럼 뭔가 무서우면은 엄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인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품에 어떻게 해요? 의미로 안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숭이 세계나 참 우리 사람 세계나 다 같다고. 자, 그다음 이거 보세요. 그다음 이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University of 뭐요?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나온 이게 다 자료입니다. 아, 이게 이제 엄마죠? 근데 이게 뭐예요? 장난감 귀뚜라미야. 좀 기분 나쁘게 생겼잖아요. 그 자기보다 커요, 안 커요? 거의 자기만 해요. 근데 이 엄마가 없었을 때는 이게 나타나면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게 나타나면 이렇게 구석에 가서 어떻게 해요? 숨었어. 근데 이 자리에 엄마를 갖다 놓으니까 이번에는 엄마 백을 믿고 어떻게 해요? 이거한테 찾아와서 이게 뭐라 그랬냐 하면은 A baby monkey in the comforting presence of his cloth mother. 이 장난감 엄마가 있기 때문에 decides, 결심하고, 뭐 하기를 결심하고, to tackle a previously frightening toy insect.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요? 무서웠던 이 장난감 귀뚜라미를 tackle 하기로 결심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와 어떻게 해요? 한번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와 tackle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이 마귀는 자꾸 우리 보고 뭐야? 너 죄지, 죄졌지. 너 이제 하나님을 너무 미워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드는 그러한 신앙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게 이것이 생리적으로 이렇게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자, 이거, 이 정도 여러분이 아시고. 그래서, 저녁에 배우신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마태복음 7장 22절. 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네? 병자를 고치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나, 그때 그 어떤 때예요? 예? 어떤 때예요? 너무너무나 뭐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음 아픈 때입니다. 왜요? 그때 내가 그들을 모른다고 해야 될 때니까. 너희가 나를 몰랐다 그러지 않고 도무지 내가 뭐요? 너희를 모른다고 그래야 될 때. 정말 그 말을 하기 뭐요? 싫지만은 해야 될 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어떻게 해요?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붙잡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자꾸 가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그래 정 갈려면 어떻게 해요? 가봐라. 이 말이 또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뭐라 그래요? 눈물 흘리시면서 하시는 얘기 뭐예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뭐예요? 어미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모으는 것처럼 모으려고 한 것이 어떻게? 몇 번이냐 되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말. 그것만 압니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해. 네? 그 다음 말이 중요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너희들을 내가 품으려고 했지만은 그게 몇 번이나 내가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떠나가라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떠나보내고 싶어서 떠나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뭐예요?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라. 그것이 제가 어저녁 강의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제목을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붙였어. 아시겠어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의미적으로 돼요. 내가 무서울 때 이 원숭이, 새끼 원숭이처럼 어떻게 해요? 그 엄마한테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 정도 해놓고. 그래서 하나, 여러분이 또다시 제가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상은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누군지는 뭐예요? 모르지만은 항상 하나님은 그들이 모르는 것을 누가 모른다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상이 무슨 사상이에요? 그들의 죄를 한번 해보세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 사상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부가 악한 죄인들의 죄를 누구한테 돌리는 식으로 썼습니까? 하나님에게 돌려서 쓴 것이 구약입니다. 그런 거를 왔다 하나님이 이제 혼을 내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제 계시록 12장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조금 그것에 대하여 먼저 좀 얘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계시록 12장. 자,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여기 해를 입은 그랬습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해라고 하는 것은 저 우리가 보는 저 해하고 오늘 아침에 해가 참 좋아요. 그렇죠? 저 해하고는 다릅니다. 왜요? 요한 계시록에 있는 해는 어떤 해입니까? 입는 해야. 그렇죠. 저 혀를 어떻게 입을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해니 달이니 할 때는 여러분 이게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해를 입은 그 다음에 뭐예요? 한 누구가? 여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적인 차원에서 해가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여자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은 이거 이상한 책이야. 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뭐가 있고? 아, 다리 있고. 그러니까 자꾸 저 달 해를 생각하면은 뭐예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여자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뭐예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자, 우선 해와 달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문제는 여기 뭐예요? 여자가 문제입니다. 이 여자가 뭔지를 이해하면은 해와 달 문제는 뭐예요? 아, 그 여자에 맞추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여자가 뭐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 예? 네? 왜 교회요, 그게? 무조건 교회라 그러면 되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무조건 배운 대로 여자, 교회, 뭐,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이고, 네. 네. 교회는 신부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그것도 좋네요. 네. 그것도 좋아요. 근데 거기는 신부라 그랬지. 여자라고 안 나옵니다. 네. 또, 열 처녀의 비유. 그렇죠? 처녀.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입니까?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신부가 10명입니다. 그렇죠? 처녀가 10명이. 그 신랑을 기다리는 장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교회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보다 진짜 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자, 여자. 어디 나와요? 예? 예, 창세기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 뭐 분명하게 여자라고 나옵니다. 그 어떻게 나와요? 창세기 3장에.
예? 여자의 후손.
예, 여자의 후손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자, 그게 창세기, 이거 와야 돼. 예. 그게, 자, 봅시다. 창세기. 자, 보세요. 자, 창세기 3장 보면은, 이제, 물론 여기 여자는 여자죠. 여자죠. 근데, 이 여자의,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누가 유혹을 해서 이 여자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까? 예, 마귀가. 그렇죠. 뱀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너는 누구예요? 뱀입니다. 그렇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뭐예요? 너의 뭐예요? 너의 후손. 그러니까 이 마귀의 후손들도 누구의 후손과? 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여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 얘기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된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라고 하는 뜻, 그 다음에 그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다 이렇게 합해 보면은 지금 여기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뭐예요? 네?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무엇을 입었어요? 네, 해를 입었다. 그럼 해를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해를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면 해라는 말이 성경에 어떻게 사용이 됐는가를 알아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해를 입었다. 여러분, 해를 입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무엇을 입었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까?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쩌냐게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뭐요? 그 진리의 빛을 입었다. 그러니까 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내는 거니까. 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에 뭐 생명체에 정말 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것으로서 역할을 하니까 이것은 뭐예요? 생명을 입었다, 빛을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성경에는 해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그 시편 84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1장 시편 84편 자 여호와 하나님은 뭐요?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시편이나 이런 구약 성경이 어떻게 해요? 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여자를 나타내 보이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해를 옷 입은 것처럼 보여주면은 사도 요한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이 여자, 해를 입은 여자는 하나님의 뭐예요?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이구나. 요한계시록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바보처럼 뭔지 모르겠는데 막 여자가 나타나도 해를 입고 그 사도 요한은 모르고 막 받아 썼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계시를 받으면서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뭐예요?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해요? 진리의 빛을 받은 여자. 이제 어떻게 계시록이 쓰여지는지 좀 감이 잡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또 하나 봅시다. 하면은 시편 148편 148편 3절 보시면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어떻게 해요? 찬양할지어다. 뭐 해와 달이 입이 있어서 노래를 합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해와 달이라고 계시록에서 해와 달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러한 그렇죠? 이러한 뜻으로 이러한 뜻으로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 그렇죠?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별들은 이것은요 대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보세요.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이런 말 본 일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하늘. 하늘인데 하늘에 또 하늘이 있대요. 이건 성경에만 있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리학자들의 연구 한 바에 하면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뭐예요? 조그만한 하늘 중에 하늘에 불과하다. 우리가 보는 하늘은 무슨 어느 개의 하늘이요? 은하계의 하늘입니다. 그 거창한 은하계의 하늘이지만은 이 우주에는 뭐예요? 은하계 같은 것이 또 몇 개나 된다고요? 아니에요. 뭐 그것도 세 개가 아니라 그것도 말 못하게 있는 거예요. 수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희한한 책입니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뭐예요? 물들도 찬양할지라. 이게 좀 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말들이 다 성경적인 뜻을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에 사용될 때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사용이 돼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뭐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러니까 여기서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해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네? 이게 뭐 같아서 진리의 빛 같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같아서 또는 뭐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 같아서. 그러니까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7장 11절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요 계시록이 한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시겠어요? 전도서 4장 전도서 7장 11절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뭐예요? 유익하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하고 뭐하고 동격으로 쓰여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 지혜가 바로 뭐예요? 햇빛이라고 하는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혜와 그 다음에 뭐예요? 햇빛. 지혜는 결국 누구한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햇빛은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제 해를 옷 입었다 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죠, 그렇죠? 해를 옷 입은 여자. 뭐, 그 외에도 있지만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지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계시록 1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래서 이건 다 무엇을 내는 것들입니까? 예? 예, 빛을 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드디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뭐예요? 탄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의 빛을 잘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가 과연 그렇구나. 내가 이때까지 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것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거듭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 태어난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자, 여기서부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더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한 큰, 이건 용은 뭐예요? 예? 하나요. 하나. 하나인데 뭐는 많아? 뿔도 많고 머리도 많아. 머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용이 어떤 모습으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니까 머리가 많으니까 얼굴도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이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용이 가지고 있는 모습,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니엘서를 같이 공부를 하면은 여기에 이제 열 나라가 나오고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은 마귀의 그 모습이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예. 의학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의학적으로. 여러분, 이제 뉴 스타트를 배우면은,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드디어 모든 질병이 무엇의 변질로서 생기는데? 유전자의 변질로서 생기는데, 이 유전자의 변질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어떤 물질은 존재하지, 뭐예요? 않는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 물질에 집착하고 있죠. 우리 뉴스타트는 그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식에 집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기 때문에? 어쩌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는 새끼쥐들의 유전자들도 엔돌핀 유전자, 그 다음에 성장호르몬 유전자들도 어미쥐가 핥아주는 뭐예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거지. 어떤 물질에 반응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분리시켜놓고 어떤 물질이 내 병을 낫게 한다는 이 자체는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하면 뭐다 이 말입니다. 우상숭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내 병을 낫게 한다. 옛날에 유전자를 몰랐을 때는 그 말이 좀 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 유전자가 밝혀지고 나니까 그는 그건 틀린 말이야. 아무리 그 어떤 물질을 먹고 병이 나도 그것은 그 물질에 부여되었던 무엇에 의하여 나은 겁니까? 뜻에 의하여 나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 이거를 한번 잠깐 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게 아주 최근에 나온 연구 논문입니다. Expectation and the dopamine release. The mechanism of the placebo effect in Parkinson's disease. 네. 파킨슨스 병에 걸린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파킨슨스 병은 자가 면역병 중에 하나로서 이 자가 면역병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죠? 뭐가 변질이 돼서? 내 자신의 T임파구가 변질이 됐답니다. T임파구가 변질이 돼가지고 원래 그건 건강한 정상적인 T임파구는 내 자신을 보호하도록 입력이 돼, 유전자에 입력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 변질이 돼가지고 그 T임파구가 나를 어떻게 하는 T임파구가 됐다? 공격하는 T임파구가 된 것입니다. 그 유전자의 변질이에요. 근데 유전자는 무엇이다?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유전자는 글자다. 그렇죠. 글자는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유전자는 염기서열이라고 하는 글자다. 그런데 그 유전자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뜻을, 어떤 잘못된 뜻에 의하여 T임파구의 유전자가 잘못 반응해서 변질이 되면은 이 T임파구가 원래는 나를 보호하도록 유전자의 염기서열이라고 하는 글자로서 입력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 유전자가 어떻게 돼버려요? 내 조직을 공격해서 내 갑상선을 공격해서 갑상선염을 일으키고 내 관절 조직을 공격해서 어떻게 해요?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뇌에 가서 어떻게 해요? 예? 눈에 가서는 녹내장, 뇌에 가서는 파킨슨스 병 같은 병을 일으키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파킨슨스 병에 걸린 이유는 파킨슨스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납니까? 제가 쇼를 많이 했잖아요. 예? 예?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할까요? 예? 예? 얼굴도 굳고 그 다음 뭐예요? 온 몸이 굳고 굳어지는 병이다. 무엇을 잃는 병이다? 유연성을 잃는 병이다. 그래서 마음도 굳어지고 표정도 굳어지고 동작도 굳어집니다.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면 뭐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좀 괜찮은데 이거 하나 집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돼. 수정증. 그게 파킨슨스 병의 시초입니다. 그 병은 원인은 뭐라고요? 원인은 자가면역병인데 자가면역병은 그 사람의 T임파구가 T임파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됐다는 말입니다. 그 뭘 먹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먹는 걸로 자꾸 모든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고 먹는 걸로 병을 어떻게 해요? 낫자고 하는 이 우상숭배적인 이것에 꽉 사로잡혀 있대. 자, 근데, 여러분, 그 T임파구가, 그 변질된 T임파구가 뇌로 올라가서 무엇을 공격하는 병이 파킨슨스 병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뇌신경세포만 골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파괴하니까 그 환자가 도파민이 생산이 잘 안 돼서 생기는 병이 파킨슨스 병이다. 이 말입니다. 도파민이 사람을 유연하게 해줍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죠? 로맨틱하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로맨틱하게. 그러니까 파킨슨병에 걸리면 로맨틱은 싹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파킨슨병에 잘 걸린다고요? 아예 로맨틱하고는 뭐예요? 거리가 먼 사람. 맨날 이런 사람. 평생 그렇게 살면은 드디어 60, 70에 가서 당신은 도파민이 아무리 봐도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왜? 내가 60년, 70년을 그렇게 도파민이 필요 없다는 것을, 그 뜻을 나타내면서 살았으니까. 드디어 T인파구가 속에서 정 그러시다면은, 정 도파민이 필요가 뭐예요? 없으시다면은 내가 올라가서 도파민 생산세포를 파괴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병이 자가 면역병이다. 내 자신의 면역 체계가 내 자신의 세포를 공격하는 병을 자가 면역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뭘 잘못 먹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걸린 거예요? 맨날 화내고 신경질 내고, 어떤 분, 부부가 왔는데, 그분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얘기하니까 부인이 옆에 앉아서 남편이 파킨슨병이에요. 부인이 막 우습다고 막 웃어서 죽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대로 딱 그겁니다. 그래.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결혼 생활 42년을 했는데 결혼 후에 한 번도 부인의 의견을 들으려고 그러지 않았대요. 그래서 너는 yes가 no가 둘 중에 하나만 하고 말은 하지 말라. 그런 남편. 그러니까 그 남편이 65세가 되니 어떻게 해요? 이거 이제 뭐 애 안 써도 어떻게 해요? 저절로 되는 거지. 이제. 이제 이것이 그 파킨슨스 병을 이제 치료를 하는데, 치료를 하는데요. 지금 현대의학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도파민을 만들어서 줍니다. 주면은 그 약 먹는 동안은 멀쩡해. 아시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약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고 점점 더 많이 먹을수록 이제 나중에 뭐가 생겨요?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무슨 말이 나와요? 여기에 플라세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플라세보. 이 플라세보는 무슨 말이에요? 예, 위약입니다. 위약. 위조약이랍니다. 약은 아닌데 약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알약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파킨슨스 병에 참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주는 것을 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환자를? 예? 뭐 하게 하는 거? 예, 기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잔뜩 시켜놓고 참 좋습니다 이거 하고 줬더니 뭐가 나와요? 아, 그 환자의 뇌에서 도파민이 생산이 돼. 그러니까 도파민 생산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활성화됐다. 무엇에? 아, 이게 파킨슨병에 좋대네. 그러니까 그 밀가루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밀가루에 대한 뭐예요? 기대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양약이나 한약이나 한방이나 환자가 의사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고 의사를 의심하면은 똑같은 약을 줘도 효과가 뭐예요? 없습니다. 그건 뭐 확실히 그렇습니다. 의사가 만약 혈압약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거 제가, 의과대학을 하도 뭐예요? 삼류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무슨 약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혈압약이래요. 한번 써보시려면, 혈압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이게 분명히 혈압 내리는 날인데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밀가루를 가지고 뭐예요? 내가 이래 봬도, 제가 하버드에서 전교 1등으로 졸업했어요. 밀가루 하려고 주면 혈압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어주시는 약이 환자들한테 잘 들으면요. 그 약이 좋아서 잘 듣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수십 년 경험하고 나면 나는 이 약을 희한하게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한테 와서 뭘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약을 만들면 먹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플라시보 이펙트, 이 위약의 효과는 뭡니까?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 그 기대에 이 파킨슨병 환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하는 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똑같은 약을 말입니다. 똑같은 약을, 어떤 한의사가 지은 똑같은 약을. 그 한의사가 직접 주면 어때요? 잘 났습니다. 근데 이상구가 그 똑같은 약을 가지고, 이 약 저기 저 아주 그 엉터리 한의사가 지은 약인데 한번 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똑같은 약인데, 똑같은 환자한테 줘도, 한의사가 직접 준 약은 듣고, 제가 준 약은 뭐예요? 똑같이 전혀 안 듣습니다. 그게 물질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조시대 웅담은 들어도, 요새 웅담은 뭐예요? 안 듣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옛날 그 웅담은 고귀한 웅담입니다. 그 돈 주고 살 수 없는 너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바치고 산에 가서 어떻게 해요? 곰을 자기 손수 잡아야 됩니다. 총도 없는 때. 여러분, 그래서 곰 잡아서 웅담을 나를 위하여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그건 큰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 큰 뜻이에요. 유전자는 사랑에 반응하고 뜻에 반응한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정도로 좀 알아두시고, 시간이 너무 잘 가요. 그래서, 이 용은 한 용인데, 한 붉은 용인데,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더라. 이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인간을, 뭐요? 뿔은 뭐 하는 거예요? 뿔은 뭐예요? 공격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마귀의 공격은 뭡니까? 뭐가 마귀의 공격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네, 거짓으로 분리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놓는 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는 뿔. 그러니까 이 뿔이 열이라 하는 말은 그러한 수단과 방법이 뭐예요? 여러 가지인 마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들으면 이거 써보시오. 저게 안 들으면 저거 써보시오. 절대로 뭐는 하면 안 돼. 뉴스타트만 안 하면 돼. 맞아요.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그러니까 용이 그 꼬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어떻게 해요? 끌어다가 어디에 던졌어요? 땅에다 던졌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아시려면은 이 얘기를 아시려면 그러니까 용이 무슨 진짜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을 리는 뭐예요? 없죠. 그럼 용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뭐 사단, 마귀라고 하는 건 누구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용이 자, 그 다음에 조금 이따 좀 봅시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여기 이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말이 여러분이 이제 시편 성경을 찾아보면 저게 나오는데 저것은 사실은 누구를 표현할 때 나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건 뭐 시간이 그건 상당히 상식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지금 이 얘기는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이 작년에 오셨으면 배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 일곱 교회 배울 때, 일곱 인 배울 때, 일곱 나팔 배울 때 반복해서 나온 1260일. 그것은, 이번에는 뭐 제가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하늘 전쟁이 났어요. 무슨 전쟁이 났어요? 그 천사장인 루스벨, 그렇죠? 리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시겠어요? 사건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웠어요.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뭐예요?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어디로 내어 쫓기니?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래서 그 영이 하늘에 있는 별들 3분의 1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 여기 보니까 그의 뭐예요? 영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영과 그의 사자는 누구예요? 그 천사들입니다.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땅으로 내쫓겼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그저 처음으로 주신 메시지는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 똑같은 얘기가 구약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예?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예?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보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뭐요? 계명성이요. 이게 누구를 얘기합니까? 루스벨이라고 하는 그 천사장을 얘기합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뭐요? 땅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지구라고 하는 이 땅은 누가 쫓겨나 있는 곳입니까? 루스벨,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쫓겨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옥입니다. 옥. 누구를 가두는 옥이요?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가두는 옥이 여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살면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북한만 해도 지금 굶어 죽은 애들이 200만이래. 그러면서 저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고 우리도 알고 보니까 뭐예요? 잘 살고 있다고 그러지만 이거 뭐예요? 참 비참하게 살고. 이 세상은 비참합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이 왜 그리 비참해요? 여기는 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와 그 마귀의 부하들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나는 거예요. 미운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속이고 싶은 생각, 사기치고 싶은 생각, 그래서 사기당한 사람은 또 병나고. 이 비참한 겁니다. 그 비참함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 자, 그래서 벌써 사도 요한은 이 이사야서를 읽고 훈합니다. 그렇죠? 그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이사야서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계시를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깡그리 세계 아닙니다. 그렇죠? 구약을 잘 알면은 계시록은 슬슬 풀려가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 네가 누구예요? 마귀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뭐요? 좌정한다. 그러니까 이 루스벨이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해지기를 어떻게 해요? 바랐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뭐요? 예, 비길이라. 예. 지극히 높은 자와 어떻게 해요? 비기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음부가 어디예요? 예? 음부가 어디예요? 지구. 음부. 그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자, 이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꼭 잘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은 지금 이 이사야서 14장은 누구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루스벨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 이제 주의해서 보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 성경절 발견하고 얼마나, 이거 옛날에 많이 읽었는데도, 그 주의 깊게 안 읽어가지고 그냥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마귀가 뭐예요? 세계를 어떻게 해요? 황묵해 하며. 하나님이 황묵해 하시지, 뭐예요? 않습니다. 그 마귀가 황묵해 하며, 마귀가 뭐예요?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재앙이 누구의 짓이라고 하는 겁니까? 마귀의 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뭐요? 재앙을 내리리니. 그 말은 왜 그러신다고요, 이제? 마귀의 죄를 마귀에게 돌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박수. 예, 예. 분명하죠.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성경. 그 마귀가 세계를 황묵해.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재앙을 주시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마귀가 세계를 황묵해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놔 보내지 않던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한테 속은 천사들도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마귀가 돌려보내지를 않고 자기 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속이더라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하고 일단 끝나겠는데 오늘 이 첫 시간의 주제는 뭐냐고 하면은 결국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불러오는 겁니까? 네, 마귀가 불러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가 재앙을 줬다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좀 달리 어떻게 해요? 생각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성경절 몇 개만 보여드리고 끝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그래서 이 재앙을 좀 여러분이 아세요? 재앙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9장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자, 위로.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뭐요?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리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 쓰는 것부터 지금 틀렸어요. 제가 지금 금방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애굽에 열 재앙을 내렸다고 그랬죠? 벌써 이 말 자체가 벌써 틀린 말이에요. 재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거 어쩌니까 우리가 영적 재앙에 대한 영적 의미를 배웠지만은 여기 보니까 그 재앙이 애굽의 재앙을 내린 네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 마음은 이거 누구예요 이게? 예? 이게 바로입니다. 바로의 마음과 그 다음에 바로의 신하의 마음과 그 다음 백성에게 내려 그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뭐라고요? 너로, 너 바로로 하여금 그 다음에 뭐예요? 온 천하에 뭐라고요?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네. 자, 여러분이 지금껏 알아왔던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재앙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고 치고 이 말을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너무 새끼들 뭐요? 큰 딱지가 한번 나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뭐요? 알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 자체가 뭐요? 재앙입니다. 재앙. 재앙이야. 어저께 말한 대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요? 알지 못하노니. 그거를 똑같이 그렇게 쓰는 대로 읽으면 그 자체가 뭐예요? 재앙이듯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애굽에 내린 그 재앙이, 재앙이, 그 재앙의 목적이 뭐라고요? 나와 같은 하나님이 뭐예요? 없는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을 좀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재앙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제가 첫 시간을 끝내면서 우선 뭐예요? 뭐만 좀 확실하게 하고 지나가야 됩니까? 재앙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 여호와가 뭐예요? 하나님임을 알게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 혼이 나보고 고생을 시켜놓고 와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알게? 와, 말 안 들었다가는 뭐예요? 사람 잡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과 일치하는 하나님이 아니요? 아닙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라 이 말입니다. 어쩌니까 제가 잠깐 힌트를 드린 것처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요거 대답하고 끝납시다. 내가 재앙을 허락함으로 인하여 바로와 그 바로의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이 자기를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알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어떻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재앙이라고 내린 재앙이 다 무시무시한 재앙인데, 그렇죠? 그 무시무시한 것을 당하고서 어떻게 애굽 백성과 그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가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흥미진진하죠, 그렇죠? 그 의문점을 남겨놓고 우리 지금 지금 10시 반입니다. 그래서 한 30분 쉬고 어떻게 해요? 11시에 다시 이제 애굽의 열 재앙을 공부해 보면은, 와, 과연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백성들과 바로가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됐구나. 알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제 이 열 재앙을 쭉 공부해 보면은 그 증거가 나옵니다. 하나님임을 알았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이제 이 12장부터 13장, 14장, 15, 16장, 17장, 18장, 19장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애굽에 내린 열 재앙의 확실한 깊은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은 지금부터는 요한계시록이 풀리지 뭐예요?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애굽의 열 재앙에 대해서 충분히 깊은 그 영적 교훈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대로의 그 재앙의 의미로 계시록을 공부하고 나면은 다시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어떻게 해요? 안 나는 책이 계시록입니다. 복은 받기는커녕 아이고 계시록은 정냄이 떨어져 이렇게 되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제 열 재앙을 여러분 다시 이해하시고 제의하시고 들어가시면 드디어 이 계시록을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는 말씀대로 여러분의 유전자가 복을 받게 뭐예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자, 잠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사랑의 저희들의 아버지, 정말 당신의 그 말씀 특별히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 속에서 생명과 빛을 발견하고자 하오니 우리가 그 복을 추구하고 있사오니 세상적인 복이 아니요 생명의 복을 추구하고 있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 속에 있는 당신의 빛이요 생명과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정말 기쁨에 넘치도록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당신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빛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1시부터 하고 다시 뵙겠습니다.